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8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어떤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령 그 몇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24절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어떤 마지막이 있을 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14절에 한번 가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여기에도 무언가 엄중하고 무서운 일들이 이제 예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어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13장은 담고 있죠. 그런데 30절에 가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25절의 내용 26절처럼 인자가 오신다는 말씀이나 또 19절에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의 날, 이것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그 세대에 다 경험되고 끝난다고 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13장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에 대해 이제 해석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계시록처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국한된 어떤 일로 읽기도 하죠. 과연 13장은 무엇을 말하려고 기록된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을 성경으로 읽고 있는 2000년이나 지난 우리에게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기록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놓여 있는 문맥이 무엇인가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지리적 구분에 따라 셋으로 구분하죠.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었고 가운데 부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부분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세 번째 부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애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일요일에 이제 입성하셔서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그 활동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성전을 한번 둘러보고 나가신 얘기가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튿날에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 숙소는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그 옆에 있는 배단이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튿날에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와 상관없는 이유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그 걸음을 막으셨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이튿날 월요일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13장 1절에 가보시면 이제 그 일을 마치시고 화요일 오후가 되었을 때의 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하고 말을 걸죠. 이제 나가시는 길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그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말할 만 했습니다. 그 성전, 그 당시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성전을 세 번째 지은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그 성전의 규모를 대략 이제 그 소개해 드리면 이렇죠. 그 장방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긴 쪽이 500m고 짧은 쪽이 300m 되는 대지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00m면 그 교회에서 잠실 야구장 정문까지를 직선으로 이으면 500m가 채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굉장히 큰 곳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계산해 보면 축구장 35개쯤 되는 면적의 전체 성전 크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진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건축물들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큰 것이죠. 그리고 성전 자체의 높이는 한 30m쯤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30m면 15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500m와 300m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담이 대략 그 지금 층수로 한 3, 4층 되는 층 높이로 돌이 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돌 위에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그 위부터 그 이제 성전 마당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성전이 이제 대략 2, 30m 되는 높이로 쌓아져 있던 것이죠. 지금 그 이제 발굴해 보면 남아 있는 돌 크기만 지금 남겨진 돌 가운데 하나는 길이만 해도 12m 그리고 높이가 3m쯤 되는 그런 돌들이 그 이제 성전을 이제 세우는데 쌓인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 성전에 보면 그 이제 성전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돌이 아닌 부분은 전부 황금으로 이제 황금칠을 해놨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햇빛이 비치게 되면 이제 황금빛으로 이제 반사가 되는 이제 그런 곳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가 자랑스러워할 법도 할 만한 건물이었던 것이죠. 비록 로마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 성전에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처소가 여기 이렇게 웅장하게 버티고 있구나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고 자부심을 만한 근거가 되는 곳이 이제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 성전, 이 자랑스러운 성전에 대해 지금 나가는 길에 제자가 그 이제 예수님께 말을 건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한마디만 그 나오면서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제 복음서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2절에 보면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 충격적인 답입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 하나가 우리가 아는 벽돌 같은 것이 아니고 이제 문두개 크기만한 그런 돌들, 이제 그런 돌들로 그 쌓여 있는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더구나 성전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자 근거였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고 아까 앞서 그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바가 있죠. 그러나 제자는 그런 내용을 별로 기억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와 예수님을 보면 제자는 성전에 감동이 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전을 보시고 냉담해 보이기까지 한 이제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성전을 앞에 두고 좀 다른 상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신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의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아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산 건너편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맞은편 산 위에 올라서 굳이 성전을 바라보며 이제 앉아 계신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복잡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앉아 계신데 제자들 4명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 4명이 와서 이제 조용히 그 질문을 합니다. 그 복음서에 잘 나오지 않는 조합이죠. 이 넷은 그 제자들 그룹 가운데서도 선두를 다퉜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항상 앞서 나가려고 했고 또 앞에 10장에 보시면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서 권좌에 오르시면 왼편 오른편에 앉고 싶다는 얘기를 이제 하기도 했었죠. 이제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화를 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체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흔하지 않게 경쟁자들이 지금 같이 모여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이들이 지금 그 서로 누가 앞서 나갈 것인가를 그 생각하기 전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만한 중요한 주제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느꼈던 것 같죠. 우리에게 이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먼저 있겠습니까?라는 묻고 있죠. 제자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귀 기울였던 적이 없습니다. 앞서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일,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일에 대한 예고를 여러 번 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일에 별로 관심을 쏟은 적이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권좌에 오르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갖게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하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 몫의 것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모종의 이제 생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죠. 지금 그렇게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고 핵심이죠. 자, 그것 위에 이들의 삶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신 일도 그 위에 세워져야 할 일로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웅장한 성전 위에 그분이 자리하실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버리다니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인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무언가 대처가 필요했다고 여겼던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때와 징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십니다. 5절부터 23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있는데 먼저 징조에 대한 답부터 하시죠. 5절을 보면 예수님의 답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이렇게 답을 시작하시고 그 끝부분으로 가보시면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제 이렇게 답이 맞춰지게 되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질문을 할 경우에 그리고 앞서 그 12장까지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을 볼 때에도 질문을 한다고 대답을 바로 해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보통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의도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경우에도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제자들이 그 이제 자신들 나름대로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답을 하시죠. 근데 답의 내용이 좀 그 묘합니다. 왜냐하면 그 5장에 주의하라라는 말로 시작하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23장에도 너희는 삼가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의 처음과 끝에 조심하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너희 조심해라. 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혹은 이제 속인다는 말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려고 할 텐데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으로 속이냐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텐데 거기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얘기할 거다. 미혹할 거다. 자, 뒤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일의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할 텐데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전쟁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혹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많을 것인데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얘기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 하시고 나서 그 얘기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데 이것은 징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성전이 무너질 일에 대한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답을 해주시고 있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식의 답을 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들이 성전, 우리의 삶의 근거인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 이 일을 알려고 여러 가지 조짐을 계속 체크하려고 할 터인데 어떤 것을 아무리 그 조짐을 징조를 체크해 보려고 하여도 너희는 성전 파괴를 대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징조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답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흔히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질 조짐이라고 보이는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징조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런 면에서 그 1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도 우리가 좀 다르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이것은 정말 그 일이 있게 될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한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아마 어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성전에 서게 되면 거기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알아두어라 라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그 14절에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일을 14절 이하의 그 일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을 정말 대비하라고 주신 것이라면 사실 그 14절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본 것처럼 차라리 그때에는 이제부터는 유대에 살지 말아라 그러면 제일 잘 대비가 됐을 것입니다. 유대에 사는 자들은 도망할지어다라는 말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성전에 뭐가 섰는지 지금처럼 무슨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 수 없었을 테니까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14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그때가 되면 성전이 무너질 때가 되면 어떤 조짐이 보일 테니 그것을 대비하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성전 파괴되는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전율할 만한 일들과 함께 동반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생생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주 그 엄격한 문자적인 의미에서 읽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말은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알려주려고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했죠. 그렇게 보면 19절의 말씀 같은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성전, 이들이 참으로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확인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근거,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 근거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이들을 이제까지 지탱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니 그것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징조를 묻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징조를 알려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삶의 토대가 된다고 여겼던 그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23절에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매듭 짓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들을 이야기가 없다. 누가 와서 어떤 얘기를 덧붙이려고 해도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듣는 말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들을 얘기를 다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래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살았는데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면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우리는 무엇에 신경을 쓰고 살 것인가? 묻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24절과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흔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 때와 연관된 말씀으로 읽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문맥을 보면 이것이 마지막 때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이 이어지는 말씀에 연결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 삶의 기초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일로 이어질 것인가? 그것이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26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6절의 말씀은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뜻 읽기에는 인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강조로 보이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좀 다른 강조가 있어 보입니다. 잠시 다니엘서로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으로 가보시죠. 구약 1245면허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1245면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니엘서를 보시면 인자가 어디로 오냐 하면 옛적부터 계시니 앞으로 옵니다. 이 인자는 메시아겠죠. 그분이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생각한 것처럼 인자가 하늘 위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는 일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비로소 그 권능과 영광을 입게 되는 즉 그런 등극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말씀은 이제 벌어지게 될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이후에 대제사장이 묻지요.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볼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맞는데 하늘 우편에 앉는 것, 하늘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이분이 권좌에 앉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앞서 8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9장 1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30절에서 보았듯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벌이실 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일에 대한 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져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인자가 권능과 영광으로 좌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24절과 25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는 무서운 천재지변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구약에 보면 바빌론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쓰도록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 세상 제국이 무너질 때도 썼던 그런 표현인데 세상 제국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인자가 좌정하실 일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니 성전이 파괴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대비하지? 라고 묻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되는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내가 이야기한 것, 조짐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모든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았다. 이제 너희가 관심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인자가 도래할 것이다. 인자가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라 인자에게 두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답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전혀 새로운 용권이 시작되었다. 이제부터는 다른 관심을 갖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용건이 오늘 읽은 본문 32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다시 그러나라고 그 전환을 시키시면서 그날과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어떤 날이냐 하면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날. 그리고 언제인지 그 외에는 누구도 알수 없는 날이라고 알려져 있죠.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 성전 파괴는 이 세대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인자가 그 좌정하실 일도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언제 일어날지 알수 없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날과 그때는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던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그날과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럼 어떤 때인가? 그에 대한 얘기가 34절과 35절에서 이제 암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게 되어 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말하는 그날과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이 이후의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이때가 어느 때인지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 곁을 떠나실 예수, 승천이 이 주인의 떠남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 떠난 그 집주인이 돌아올 그때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성전 파괴를 궁금해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인자가 권세를 입을 것에 대한 것도 너희의 관심사가 아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자가 다시 오게 된 그때, 그때가 너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얘기를 이 질문 때문에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소망이 있었겠죠. 멋진 성전도 그대로 두고 예수님께서 힘을 다 드러내셔서 그 성전 위에 좌정하시면 드디어 자신들이 바라는 소망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성전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바라고 있는 그 권세에 있는 인자도 떠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우린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것일까?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당황스러워했을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중대한 주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관심사,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너희 인생에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36절과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 해나가라. 그런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는 너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언제쯤 되면 더 열심히 해서 준비가 될지 그것도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인자, 너희가 따르고 있는 주가 돌아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묘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때와 징조는 주시지 않고 그 일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런 조짐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 일에 모든 것이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야말로 제자들을 떠나시기에 앞서 정말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37절에 있듯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이제까지 붙들었던 삶의 근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라져버리죠.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여기 하나만 더 얹으면 완성이 될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 근거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일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가 자리하시겠다고 하시죠. 그것이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시는데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라고 주인 되시는 자리를 내어드렸는데 그 예수가 여기 안 계시고 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것처럼 안 보이시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죠. 예수를 따라 걷는 길은 어떤 조짐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지를 때마다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과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계시는지를 확인하며 사는 삶과도 좀 다른 것 같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은 주님 계시지 않는 곳에서 주님 오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 그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어떤 정황이든 함부로 예수님을 연결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이라고 관련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임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로 삼고 살고 삶을 조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럴 때 구사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아무 간증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험될지는 우리가 조짐을, 징조를 따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도 괜찮다. 너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그렇게 아무 일이 안 보여도,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디서 흔히 경험할 수 없는 특이한 삶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그 조짐을 확인하며 오늘 어제 안 내던 열심을 내는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신자는 그런 자유함 속에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일은 우리 삶의 중심이지만 그 일을 대비하느라 준비하느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라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실 일을 우리의 힘으로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시죠. 이제 나는 떠나갈 것이다. 너희 생각처럼 너희 옆에서 너희의 기운을 북돋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삶의 근거로 삼았던 성전마저 나는 떠나간 이후에 너희가 죽기 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비었느냐? 아무것도 붙을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다시 올 것이고 내가 올 것에 너희 인생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자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늘 하루,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붙들려 깨어 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그런 하루로 보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한 가지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마음에 품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